VOA 뉴스입니다. 북한이 700여 개의 오물풍선을 한국에 살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1일 오후 8시경부터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이날 오후 1시까지 시간당 약 20에서 50개씩 총 720개의 오물풍선이 공중 이동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물풍선은 서울과 경기, 충청, 경북 지역에 낙하했다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군과 경찰력을 동원해 낙하한 오물풍선을 수거 중입니다. 합참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담배꽁초와 폐종이, 천조각, 비닐 등 오물이며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습니다. 앞서 합참은 전날인 1일 오후 8시 45분경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할 것과 떨어진 오물풍선을 접촉하지 말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날 오후 8시 50분경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과 29일에 걸쳐 오물풍선 260여 개를 살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불과 사흘 만에 또다시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낸 것으로 지금까지 한국에서 식별된 오물풍선만 1,000개에 달합니다.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북한이 또다시 국제사회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저열한 수준의 도발을 자행했다며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 항법 장치, GPS 교란 등 최근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응해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 등에 따르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오물풍선에 따른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의 도발이 정상 국가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라며 북한 정권은 저열한 도발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을 가해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가 언급한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화한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그게 아마 북한 측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2일 싱가포르에서 3국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안보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한일 3국은 이날 발표한 공동 언론 성명에서 3국 장관은 공동의 역내 안보 우려 사항을 논의하고 지난 2023년 8월 18일에 개최된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이행 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미한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새로운 구상 등을 논의했다며 새로운 미한일 군사훈련 실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프리덤 엣지로 명명된 새로운 다양한 영역에서의 미한일 훈련을 올해 여름에 처음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며 3국 장관은 미한일 훈련이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따라 작년에 승인된 단연간의 훈련 계획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시행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무인 달 탐사선 창어 6호가 달 뒷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항천국은 현지 시각으로 2일 달 표면에 남극 에이킨 분지에 착륙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3일 하이난성 원창 우주발사장에서 창어 6호를 탑재한 창정 5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바 있습니다. 창어 6호는 달 뒷면의 토양과 암석, 시료 등을 채취한 뒤 오는 25일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달 뒷면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건 창어 6호가 처음입니다. 신화통신은 전문가를 인용해 창어 6호가 임무를 완수할 경우 과학자들에게 달 뒤편의 환경과 물질 구성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직접적 증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남도는 오후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지역에 따라 최저 3도에서 15도, 최고는 18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함재하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유엔 난민기구 UNHCR이 정의하는 난민의 의미는요, 분쟁이나 박해, 폭력을 피해 피난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국제법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하고요, 생명과 자유를 위협받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추방되거나 송환돼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 분쟁과 전쟁을 겪는 나라 난민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한 여러 난민의 성공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클 겁니다. 영국 북아일랜드 최초 흑인 시장으로 선정된 릴리언 세노이바르 시의원의 이야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영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42살 여성 세노이바르 씨는요, 아프리카 케냐 난민인데요, 2010년 북아일랜드에 도착했습니다. 케냐의 마사이족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사이 전통과 문화적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동시에 여성에게 강요되는 조혼, 일찍 결혼하는 문화나 할례, 또 장애에 대한 미신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는 등 사회 이슈에 관심이 많았고요, 목소리를 높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아들이 자폐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북아일랜드로 이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주한 후에도 북서 이민자 포럼을 결성하고 2015년에는 사회민주노동당 SDLP에 입당하는 등 활동이 많았는데요. 2021년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에 지난해에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 세노이바르 씨는 북아일랜드 도시 데리시티 스트라벤을 대표하는 시장으로 3일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세노이바르 씨에 대한 살해 협박과 인종차별적 폭언 등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 가디언지는 일부 극우 활동가들이 그녀의 높은 지위를 비난하며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세노이바르 씨는 종교와 민족, 배경과 관계없이 도시의 모든 사람을 위해 일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네요. 세노이바르 씨는 북아일랜드 전역에서 증오 범죄에 대한 보도를 보면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면서 주택난에 관해 이야기할 때 희생양은 이민자고, 무너지는 국립보건서비스의 희생양, 또 학교 인프라 부족으로 희생되는 사람도 이민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은요, 지난 한 해 동안 북아일랜드 경찰은 1,350여 건의 인종차별 사건, 약 840건의 인종차별 범죄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2004년에서 2005년 기록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 세노이바르 씨도 지난해 11월 더블린에서 발생한 반이민 폭동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케냐의 친척의 요청으로 올해 초에 호신술 과정을 이수했다고 합니다. 당시 아일랜드 수도에 머물고 있었다는데요. 당시 혼란을 외국인 혐오 테러로 규정하자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세노이바르 씨가 시장으로 선정되자 사회민주노동당 의원 2명이 이 선출 과정에 불만을 품고 당을 탈퇴했고요. 당은 임명을 옹호하면서도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 세노이바르 신임 시장이 이끌어가야 할 지역은 아일랜드 국경과 인접해 있어서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반발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북아일랜드를 통해서 아일랜드로 넘어가는 망명 신청자 문제로 영국과 아일랜드 정부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첫 순서 시작합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야생동물 전용도로. 남북 캘리포니아의 10차선 도로 101은 매일 30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과하는 미국 내 가장 혼잡한 최악의 도로 중 하나라고 합니다. 운전자들에게 악명 높은 이 도로는 야생동물에게 치명적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차량에 치여 죽는 야생동물의 로드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고속도로가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동물들의 이동을 방해하고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야생동물 전용도로 관련 소식을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통부가 2022년부터 짓는 일명 윌리스 애넌버그 야생동물 횡단로인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는 2026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이 야생동물 전용도로는 산타모니카 산맥과 시미힐즈로 지나가는 101 도로를 가로지르게 되는데요. 완공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야생동물 횡단로로 특히 멸종 위기에 처한 마운틴 라이언에게 큰 도움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이 마운틴 라이언은 퓨마, 쿠가라고도 부르는 고양잇과 동물이죠. 신문은 이 프로젝트의 상징이 된 P20이라 이름 붙였던 퓨마 이야기를 소개했는데요. 10여 년 전 LA의 그리피스 공원에서 처음 발견된 이 퓨마는 곧 그의 사촌격인 고양잇과 동물들을 구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대표 상징물이 됐습니다. 이 퓨마는 두 개의 주요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80km를 이동해 도심을 도착했지만 이 고속도로들이 퓨마와 같은 종의 동물에게 치명적인 함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P22의 존재를 통해 도로에 갇힌 다른 퓨마들의 고통을 조명하게 됐다고 보도했는데요. 비록 이 퓨마는 2022년 차 사고로 심각한 상처를 입고 사망했지만 이 프로젝트를 위한 기부금 모금의 동기를 마련하는 등 P22의 유산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 만큼 야생동물 횡단로가 완공된다면 다양한 종의 동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생태적 연결 통로를 확보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 전용 도로는 양방향으로 뚫린 10차선 도로인 101 도로 위로 지나가는 고가도로 형식의 건널목으로 지어지는데요. 폭이 50m, 길이는 64m이고 건설 비용만 1억 달러가 듭니다. 미국의 유명 할리우드 스타 등 5천 명의 후원자들을 끌어모을 만큼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야생동물들에게 친근하도록 조경 건축가들은 인근 토항에서 각종 씨앗과 곰팡이 등을 수집했고 야생동물이 자동차 소음에 놀라지 않도록 식물 방음벽도 함께 시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시택입니다. 직장인의 고립감. 2020년부터 3년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가 보편화된 가운데 재택근무 직장인의 고립감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직장인들이 업무 수행 방식이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개인적 연결성이 부족해 심각한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대면 업무가 원격으로 바뀌게 됐고 회의도 대면 회의가 아닌 온라인 회의 비중이 커졌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미국 직장인의 비대면 회의 사용 시간이 3배 늘었습니다. 그만큼 직장 내 상호작용은 줄었다는 말입니다. 쿠시먼 앤드 웨이크필드 자료에서는 사무실에서 일하더라도 전체 업무 시간의 약 25%를 비대면 회의에 사용하는 가운데 대면 회의는 8%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시그널 조사 결과 미국인 1만 명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58%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2018년에 46%보다 12%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문제는 직장인들이 고립감과 외로움으로 직장을 옮기고 결근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외로움 때문에 직장에 나가지 않아 발생한 비용이 연간 1,540억 달러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드리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달 27일에요. 한국에서 4년 만에 이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아,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5월 28일자 기사부터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죠. 자, 전문가들은 일단 3국이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을 성과로 꼽았는데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달랐다. 뭐 이걸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하는 게 전체 평가인데요.
네.
자, 우선 한반도 비핵화 관련 내용이 성명에 공동 성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전문가들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스콧 스나이더 소장은 이번 공동 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중 경쟁 심화에 영향을 보여주는 거라면서 중국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관심보다는 미국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는 걸 보여준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네, 또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자간 협력하거나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어떤 조처를 취할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번 공동성명이 3국의 각국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 번영이 우리의 공동의 이익이자 공동의 책임이라는 걸 재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각국의 입장을 강조하는 데 그쳤는데요.
네.
예,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번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무기, 북한의 위성 발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이 첨예한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누락된 것이 눈에 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이로 인해서 세 정상은 덜 시급한 다른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통 분모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 경제적 협력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뭐라고 보고 있을까요?
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안보석자는 중국은 의도적으로 안보 대화를 제한하려 했다면서 이는 2008년에 시작된 이 3자 회의가 경제에 초점을 맞춘 것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크로닌 안보석자는 시진핑 주석 집권하의 중국이 경제 성장과 기술 우위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예, 데이빗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 역시 중국과 러시아, 북한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있어서 현재 중국이 비핵화와 관련한 공동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의 긍정적인 측면이 그러니까 대화의 물꼬를 텄다라는 거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의견 들어보죠.
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한중 한일 관계가 개선돼서 정상회의가 열렸다는 자체가 어느 정도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예,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이번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4년 만에 개최됐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현 단계에서는 실체보다 절차가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번 회의는 각국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지만 대화의 장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에요. 중국의 민간 여객기가 지나가고 있었다는 좀 섬뜩한 기사인데요. 민간 여객기가 위험에 노출됐었다는 얘기거든요. 자,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북한이 위성 그 정찰 위성을 쏜 게 27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각으로 27일 밤 이 서해 남쪽으로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총국장을 인용해서 27일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인 만리경 1-1호를 신형위성 운반 로켓에 탑재해서 발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이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과 국제사회가 일제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네, 그런데 위성 사진을 검토해 본 결과 북한이 이 위성을 쏘아 올렸을 때 그러니까 민간 여객기가 주변을 날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한 시각에 중국 여객기 한 대가 이 동창리 인근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항공기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트 레이더 24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 항공 소속의 NS-3322편이 27일 오후 10시 44분경에 이 발사 장소인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남서쪽 약 80km 상공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이 여객기는 창춘을 출발해서 항저우로 향하던 중이었는데요. 발사 시각에 발사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을 지나쳤습니다. 따라서 이 탑승한 승객들은 약 2분 만에 공중 폭발한 로켓을 창밖으로 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27일에요. 5월 27일에 일본 정부에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고요?
네. 그런데 구체적인 발사 일정이 아니라 27일부터 6월 4일 중에 한 시점 이렇게 밝혔다는 게 문제인데요. 네. 예, 이 때문에 NS-3322편은 이 항로를 미처 피하지 못한 겁니다.
네. 자, 보통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리 통보를 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구체적인 시간을 공개하고요. 주변 약 100km 지역을 항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합니다.
네.
예, 실제로 지난해 한국이 누리호를 발사했을 때도 관련 당국은 2시간 전부터 이 주변 해상, 상공에서 선박과 항공기 운행을 전면 금지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일주일이라는 기간만 줬지 몇 날 몇 시에 쏜다는 말이 없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당일 항공기들이 날았다는 거고요. 그런데 넉 대나 지나갔다고요.
네. 북한의 발사체가 지날 걸로 예상됐던 항로에는 최소 3대의 민항기 더 있었습니다.
네.
예,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중국 여객기였고요. NS-3322편의 전진 방향 약 70km 앞에서는 하얼빈을 출발해서 항저우로 향하던 쓰촨항공 3U-3158편이 날고 있었습니다.
네.
예, 또 이보다 남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지점에서는 베이징에서 미국 뉴욕으로 향하던 중국 국제항공 소속의 CA-981편 또 얀타이발 인천행 산둥항공 여객기가 자리했습니다.
네.
예, 모두 로켓의 진행 방향 혹은 엔진의 낙하 예상 지점과 멀지 않은 곳인데요.
네.
네, 중국 민항기 넉 대가 북한의 로켓 진로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겁니다.
네, 뭐 자칫 대참사가 날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요?
네, 사실 광대한 상공에서 항공기와 북한의 우주 발사체가 충돌할 확률은 극히 낮은데요.
네.
예, 하지만 조류 충돌 사고로도 추락 위험에 처하는 항공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당시에 이들 여객기 넉 대에 탑승한 승객 수백 명은 북한의 발사를 알지도 못한 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던 겁니다.
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듣고 계십니다. 네, 다음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5월 30일자 기사인데요. 자, 북한이 27일 실패는 했지만 인공위성을 쐈고요. 30일에는 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관련 소식 정리해보죠.
네, 북한이 한반도 시각으로 5월 30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는데요. 오전 6시 14분경에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10여 발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네.
예, 이어서 북한의 미사일은 350여 킬로미터 비행 후에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덧붙였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서 추적, 감시하고 미국, 일본과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했다면서 현재 세부 지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자,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요. 지난달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서 13일 만이고요. 또 실패로 돌아갔던 정찰위성 발사를 기준으로는 또 사흘 만에 도발이거든요. 바로 그 전날에는 뭐 오물이 담긴 풍선 수백 개를 한국으로 날리는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바로 입장을 내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 아래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도 반응을 내놨네요.
네,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이번 발사와 관련한 BOA의 이메일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외교로 복귀할 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하며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할 걸 촉구한다고 밝혔는데요. 인태사령부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고 한국, 일본을 포함한 기타 영내 동맹국 또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네, 이어서 이번 발사가 미국의 인력이나 영토,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네. 예,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의 줄리 터너 북한 인권 특사가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 한국에서 열린 행사에서 일정을 소화했는데 어떤 행사였는지 정리해보죠.
네, 터너 특사가 최근 전북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열린 고교생 납북자 송환 기원비 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1970년대 후반 북한 공작원에게 납북된 고교생 납북자 어머니를 만났는데요.
네.
네, 이 만남에 대해서 가슴이 먹먹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행사에 참석하고 나서 BOA하고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무슨 말을 했나요?
네, 터너 특사는 5월 29일 B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한국 방문 기간 동안에 1970년대 후반 북한에 납치된 한국인 10대 청소년 5명 가운데서 한 명인 이민규 씨 어머니 김태옥 씨를 만났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네.
예, 이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의 얼굴을 한 번만 보고 싶다는 김 씨의 애끓는 호소에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엄마로서 김 씨가 지금껏 느꼈을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가족들 얘기도 들어볼까요?
네. 92살의 고령으로 휠체어를 타고 지난 24일 제막식에 참석한 김 씨는 이 터너 특사 손을 꼭 부여잡고 자신이 죽기 전에 아들의 얼굴을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얼마 남지 않은 세상 우리 아들 얼굴만 한번 보고 가면 좋은데 이것이 안 될 것 같아요. 북한에서 들어주진 않을 것 같아요. 자식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살았을 때 만나게만 해도 만나 거기서 살아도 만나게만 해도 그게 원이요.
네. 근데 김 씨 아들이 언제 어떻게 납치된 건가요?
네, 김 씨 아들 이민규 씨는 1977년 이 경기도 평택 태광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에 친구와 함께 전남 홍도 해수욕장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납북됐습니다. 김 씨와 남편은 아들을 찾기 위해서 전국을 헤맸지만 끝내 찾지 못했고요.
네. 네,
남편은 아들의 생사조차 모른 채 중풍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후에 난파 간첩들을 통해서 이민규 씨를 포함해서 고교생 납북자 5명이 북한에서 난파 간첩들에게 한국 생활 방식을 교육하는 교관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
네, 터너 특사는 김 씨뿐만 아니라면서 한국인 납북자, 일본인 납북자, 또 다른 나라에서 납치된 사람, 전시 납북자, 억류자, 미 송환 국군 포로, 전시 이산 가족, 난민 등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북한의 억압 정책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주 독자의 선택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입니다. www.boakorea.com입니다. 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생활 속 경제가 이어집니다. 오택선 기자입니다.
유학생들이 꿈꾸는 나라, 미국. 유학을 꿈꾸는 이 전 세계 학생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여러 나라를 꼽을 수 있지만 미국이 단연 그 중심에 있습니다. 지난 2021-2022년 학기 기준 미국에 있는 유학생 수는 약 95만 명입니다. 전 세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수준이죠. 미국으로 유학을 오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언어인 영어를 쓰는 나라라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전반적으로 환경이 좋다는 이유도 있고요. 또 고등교육의 중심인 대학을 볼 때 세계 최고의 대학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는 문과나 이과 그리고 예체능을 통틀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이 다 있습니다. 하버드나 예일, 프린스턴, 다트머스 등 이른바 명문 사립대학을 일컫는 아이비리그 대학교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공대로 유명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즉 MIT, 그리고 의대로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 등과 더불어서 줄리아드나 버클리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음대를 비롯해 미술 쪽으로는 시카고 예술대학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워낙 훌륭한 학교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언급하기도 힘듭니다. 많은 유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미국으로 오기도 하지만 아예 저학년부터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리 미국의 공교육을 경험하고 습득하려는 거죠. 자, 학구열이 높은 집단이 선망하는 나라 미국. 그렇다면 미국인들의 학구열은 어떨까요? 지난해 퓨 리서치 센터에서 미국인의 대학 진학에 대한 설문조사가 실시돼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0년 전과 비교할 때 학사 학위 제공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응답률은 60%에 달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성공적인 진로에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에서 불거진 공교육 위기. 미국이 고등교육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꽤 오래전부터 고등교육기관 이전 공교육기관과 관련한 위기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재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학생 학업 평가 지수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 NAEP, NAEP가 공개되는데요. 이게 어떤 평가인지 국립교육통계센터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Success also comes from identifying educational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recognizing where progress is being made.
교육적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어디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식하는 데서 성공이 이루어지는데 NAEP는 이를 위해 전국적인 그리고 시간 흐름에 따른 학생들의 성취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NAEP가 미국의 성적표라고 불리는 이유라고 하네요. NAEP는 미국의 4학년과 8학년,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치르는 시험인데요. 최근 전국 평균으로 보면 2020년과 2023년 사이 8학년 학생들의 수학 성적은 9점 떨어졌고 독해 성적은 4점 떨어졌습니다.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수학은 1990년 이래 그리고 독해는 2004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최근 사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에 더해서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공교육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닉 프레이타스 공화당 소속 버지니아주 하원의원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More and more surveys are revealing that both students and teachers are increasingly frustrated with our public education system.
많은 조사 결과 학생과 교사 모두 공교육 시스템에 더 많이 좌절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를 위한 해법은 바로 다양한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 프레이타스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하네요. 사교육 의존도 높아지는 미국. 한국에서는 이 전체 교육 가운데 사교육이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메가스터디, 종로학원, UA 등 이 대기업형 사교육기관이 엄청난 규모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한국의 이 사교육 공화국이란 타이틀까지 붙을 정도죠. 자,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에는 이 한국과 같은 그 대기업형 사교육기관은 없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의 사교육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미국의 사교육 시장은 지난 2022년 1,06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이 산업은 거의 9%에 달하는 연 평균 성장률을 기록해서 오는 2028년에는 1,772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주요 과목 과외 비용은 얼마나 하죠? 미국에서 사교육 수업 비용, 그러니까 이 과외 비용은 얼마나 할까요? 통계에 따르면 이 사교육 과외 비용은 대략 시간당 $15에서 $80 사이입니다. 비용 편차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은 어느 지역인지 혹은 어느 과목 수업을 듣는지 아니면 학년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과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이 주요 과목 위주로 미국에서의 과외비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네, 먼저 수학입니다. 교사와 1대1로 수업을 할 경우 이 시간당 최대 $100까지 하고요. 학원에서 배울 경우 시간당 $50에서 $80의 비용이 듭니다. 화상으로 수업을 할 경우는 약 $60가 든다고 하네요. 독해와 작문의 경우 시간당 수업료는 보통 $40에서 $60 하고요. 과학은 보통 시간당 $40의 과외비가 든다고 합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키우는 오스틴 씨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I am satisfied with a public school here with great teachers and environment, but I definitely feel the need for some additional private education for my child. You know, first of all, it is critical.
우스틴 씨는 자신은 공교육 제도에 만족하고 있긴 하지만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킬 것이라고 하네요. 어린 나이에 자녀가 무엇을 잘하고 또 뭘 좋아하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공교육 외에 사교육을 통한 수업과 활동을 통해서 이를 더 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교육의 특징 중 하나는 과목이 흔히 말하는 영어나 수학같이 소위 말하는 그 주요 과목 과외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음악이나 미술, 체육 과목 사교육도 활발하다는 점입니다. 음악은 어떤 악기를 배우느냐에 따라서 과외 비용이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피아노의 경우 1대1 수업은 시간당 $40에서 $100 하고요. 그룹 수업은 시간당 $50 정도 합니다. 바이올린 수업은 시간당 $55에서 $75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고요. 첼로는 시간당 $50에서 $100 한다고 합니다. 체육도 볼까요? 테니스가 대표적인데요. 시간당 $20에서 $25 하고요. 골프는 시간당 $80에서 $120가 듭니다. 수영도 이 사교육, 체육 수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종목으로 시간당 $70에서 $100가 든다고 하네요. 자, 학생 누구나 다 이런 좋은 사교육을 받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각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학생들이 받는 사교육에 있어서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일부 진보 성향의 연구소 등은 이 고질적인 교육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사교육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이야기로 들어보는 VOA 이야기 미국사 시간입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 시대 16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50부 린든 존슨 대통령 시대.
마틴 루터 킹 목사 살해범으로 체포된 백인 남성 제임스 얼 레이는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킹 목사의 죽음으로 미국은 다시 한번 불안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억압받고 차별당하는 미국 흑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킹 목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흑인을 위한 민권운동은 계속됐습니다. 비폭력 운동을 외쳤던 킹 목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흑인 민권운동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폭력적인 투쟁은 미국인들에게 분노와 쓰라린 기억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당시 흑인 민권운동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꼽을 만한 명언이 여러 탄생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명언은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연설에서 나왔습니다. 킹 목사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자유의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면 모든 마을과 작은 동네에서 자유의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면 모든 주와 도시에서 자유의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면 우리는 흑인과 백인, 유대인과 비유대인, 개신교와 가톨릭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서로 손을 잡고 자유를 얻었다는 옛 흑인 연가를 함께 부르는 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Free at last. 드디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습니다. We are free at last.
1960년대 미국은 20세기에 태어난 첫 번째 대통령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당선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젊은 대통령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국가에 대한 희망의 정신적 상징이었습니다.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을 때 자신들의 희망도 함께 사라졌다고 느끼는 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젊은이들과 소수 집단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소수 집단의 권리를 지지해온 사람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순수의 시대, 희망의 시대는 곧 분노와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미국인이 흑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종식을 요구하는 시위도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여성에 대한 완전한 평등을 요구했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 이르면 당시 린든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마주치지 않고 백악관을 벗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할 만큼 반전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결국 1968년 3월 린든 존슨 대통령은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외에도 영향력 있는 다른 지도자 두 명이 암살당했습니다. 1968년 민권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상원 의원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역시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받기 위해 선거운동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두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죽음으로 미국 전 지역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사회적인 불안과 폭력은 많은 미국 젊은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이 성장하던 시기 때문에 특히 더 나쁘게 작용했습니다. 1950년대 중반에 이르면 이 젊은이들의 부모 세대는 대부분 보수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자기 삶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했고 자녀들에게 중산층의 가치관을 가르쳤습니다. 미국 중산층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심과 근면성, 그리고 국가에 대한 봉사의 정신을 담은 가치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미국 젊은이가 이런 신념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의 가치관이 1960년대에 사회적, 인종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젊은이들은 머리를 길게 기르고 특이한 옷을 입으며 반항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음악을 통해 강하게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로큰롤 음악은 1950년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는 사회 저항적인 노래와 함께 로큰롤 음악이 계속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룹은 미국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최고 인기를 누린 그룹은 영국 리버풀 출신의 로큰롤 가수 4명으로 구성된 비틀즈였습니다. 당시 최고 인기곡은 이 영국 록밴드의 I want to hold your hand, 즉 내 손을 잡고 싶어였습니다.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가 만든 비틀즈의 I want to hold your hand은 1963년 말 미국에서 발매됐고 선보인 지 5주 만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반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은 세상을 바꿔놓은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심현지입니다. 미국의 20세기는 역사와 인간의 삶을 바꿔놓은 위대한 발명가와 거대 기업인들이 다투어 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미국의 한 저명한 역사물 전문 미디어는 존 록펠러와 헨리 포드, 월트 디즈니, 토마스 에디슨 등과 함께 니콜라 테슬라를 역사를 바꾼 7대 인물의 한 사람으로 꼽았습니다. 달나라의 분화구 이름에도 테슬라가 있고 소행성 테슬라도 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의 한 사람인 일론 머스크가 투자한 이 시대의 총아, 전기자동차의 이름도 테슬라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니콜라 테슬라라는 인물이 얼마나 인류에 큰 기여를 하고 존경을 받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발명가이자 물리학자, 전기공학자의 기계공학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발명했고 특허를 갖고 있었지만 그가 만들어낸 교류전기 체계는 그 중에서도 가장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의 발명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기가 대륙과 국경을 넘나들며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1856년 오늘날의 크로아티아인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인종적으로는 세르비아 계통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시민이 됐지만 오늘날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도 각각 테슬라가 자기 나라 출신이라며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세르비아 정교회의 사제였습니다. 테슬라는 오스트리아 그라츠에서 교육을 받았고 나중에 체코의 프라하에 있는 폴리테크닉 인스티튜트, 즉 공과대학에 다녔습니다. 테슬라는 중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수학, 물리학 등의 천재적인 재능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독일인 교수로부터 전기장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느꼈으며 이것이 후에 그가 교류 전기장치를 개발하는 단초가 됐습니다.
테슬라는 학교를 마친 후 토마스 에디슨의 유럽 지사인 헝가리 전신국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토마스 에디슨의 전력 생산과 공급 방식이 시장을 압도하고 있었지만 테슬라는 에디슨의 직류 전기에 결함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을 하면서 과거부터 흥미가 있었던 교류 전기에 관한 연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회전 자장의 원리를 이용한 완전히 새로운 교류 전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시스템을 보완해가면서 필요한 모든 장치들을 설계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상 유도 모터, 위상 분할 유도 모터, 다상 동기 모터 등이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개발한 다상 시스템을 이용하면 전기를 생산하고 전송하고 분배하는데 또 기계 동력으로 사용하는 데 모두가 가능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개발한 직류는 전류의 크기와 방향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합니다. 직류 전기는 그 시대의 총화로 각광을 받고 있었지만 장거리 송전이 어려운 결점이 있었습니다. 직류 에너지는 발전 장치에서부터 4.8km 정도 이상은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뉴욕에 전력을 공급하던 에디슨의 방식은 공장이나 주택가에 수많은 소형 발전소를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 누구든 전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발전기 주변에 땅도 사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과 공급의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전기 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테슬라는 토마스 에디슨의 파리 지사 책임자의 주선으로 1884년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미국에 온 후 테슬라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일반인들이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테슬라는 1891년 그의 또 하나의 유명한 발명품인 테슬라 코일을 제작했습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 가정에까지 이르게 하는 데는 강한 전압이 필요하게 됩니다.
테슬라 코일은 간단한 장치로 수십만 볼트의 전압을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엄청난 고전압을 발전시키는 이 장치로 전기는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먼 거리까지 보내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교류 시스템은 전압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전압은 전봇대에 있는 변압기에 의해서 가정용인 220볼트로 떨어집니다.
송전 거리가 불과 몇십 미터에 불과한 DC 방식과는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더 나아가 전기 생산 비용이 훨씬 적게 들었고 그 효율성이 뛰어났습니다. 테슬라 코일은 오늘날까지도 라디오와 텔레비전 기술에 여전히 사용되는 발명품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가정용 전기를 수천 헬츠의 고주파로 바꾸는 기능을 사용해 최초의 형광등과 네온등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직류 시스템을 보급한 에디슨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를 고수하려고 애썼습니다. 당시 에디슨의 직류 시스템을 바탕으로 수많은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던 또 하나의 발명가이자 기업가인 조지 웨스팅하우스는 테슬라의 발명품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영입해드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양측 사이에는 이른바 전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에디슨은 교류가 애완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인다는 전단지를 뿌리기도 하고 사형수를 교류 전기 충격으로 처형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에디슨에 대항하며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은 법정으로 먼저 7년이라는 긴 세월 공방을 거듭했습니다. 그때 에디슨에 대한 웨스팅하우스의 도전은 마치 어린아이와 어른의 싸움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웨스팅하우스사는 테슬라의 AC 발전 시스템을 미 전역에 적극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AC 방식이 더 우월한 기술이라는 믿음이 점차 힘을 얻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아예 테슬라로부터 교류 발전기의 특허권을 매입했습니다. 당시 가격으로는 21만 6천 달러, 오늘날의 가치로는 약 700만 달러에 해당됩니다. 웨스팅하우스는 1895년 뉴욕주 나이아가라 폭포에 최초의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발전소에서 35km 떨어진 버팔로시 일대에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전소 한 곳에서 전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또 그때까지 공급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거리까지 전기를 보낸 기록이었습니다.
뒤를 이어 웨스팅하우스는 여러 곳에 발전소를 세웠습니다. 특히 1893년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박람회에 AC 전력을 공급하자 웨스팅하우스 방식은 대세를 굳히게 됐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1904년 센트루이스 세계 박람회 계약도 따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테슬라를 끌어들임으로써 1907년까지 미국의 전류 시장을 장악하는 전성기를 누리게 됐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발전기 특허를 웨스팅하우스에 매각한 이후에도 1943년 타계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발명을 계속했습니다. 여기에는 엑스레이와 무선 송신, 날개 없는 터빈 등이 있었습니다. 미국 해군이 사용하는 무선 어뢰도 만들었습니다. 또 전파와 레이더를 이용해 원격으로 조종되는 함정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해군이 실제로 그런 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져 실제로 그의 발명품이 전선에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무선 전력 송신 기술의 상용화를 시도한 최초의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전기를 보내는 송전탑을 세워 수 킬로미터까지 전류를 보내는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투자자 JP 모건에게 대서양을 넘어 에너지를 보낼 수 있는 송전탑 워든 클리프 타워에 투자하도록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중간에 뜻대로 추진되지 못했고 테슬라는 막대한 빚만 떠안았습니다. 그는 이 연구에 나머지 일생을 다 바쳤지만 결국은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노년기가 되어서도 테슬라의 발명에 대한 열망은 식지 않았습니다. 호텔방을 전전하는 가난한 생활을 계속했지만 머릿속은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그는 새로운 중력 이론을 발표하기도 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죽을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말년에 들어 그는 점점 더 고립된 채 지냈고 1943년 1월 7일 뉴욕의 한 호텔방에서 쓸쓸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 후손을 남겨놓지 못했습니다. 미남으로 많은 주목을 받는 그였지만 워낙 연구에 집중했기 때문에 어떤 여성과의 특별한 인연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교류전기 개발로 인간 생활 향상에 혁명적인 기여를 한 니콜라 테슬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